이곳을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전 수요 여성 예배가 명칭이 바뀌신 거 아시죠? 수요 오전 예배로 바뀌고 첫 예배 나오신 분들이세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영화부 때 저희 아이가 항상 이 찬양을 할 때 눈물을 보였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성령님을 느껴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찬양의 가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 느낄 수 있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쉬며 느낄 수 있죠.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때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느껴요 라는 가사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성령님 이 부분에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근데 이 작은 아이가 왜 이 부분에 항상 울까? 아이가 입술로 성령님 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아이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아이가 꼭 이 부분에 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할 때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사 하나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서 만약 모르는 찬양이더라도 찬양 가사에 먼저 은혜 받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한 구절 한 구절 입술로 고백으로 이어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정말 성령님을 느끼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첫 찬양 함께 찬양하실게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로 가리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깊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더욱 온전케 되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오전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해서 제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사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육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은혜받는 여름 행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죄인들도 모르고 죄를 짓는 죄까지도 주님 알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악하고 목숨까지 내어드리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홍익교회가 주신 사명대로 쓰임받게 하시어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은사를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시기에 부족함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의 귀한 섬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주위에 집에 계신, 오전에 집에 계신 남성 성도님들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그래서 수요 예배가 수요 저녁 예배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때 치유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꼭 권면하시고 함께 치유 기도 받으셔서 또 은혜 누리시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예, 전반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또 사모함으로 준비하시며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라오스 단기 선교 바자회가 이번 주일 또 계속될 예정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11시 지금 청년 교구 사랑마을 공동생활을 이제 출발해서 예, 수목금토 예, 함께 하는데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억날 때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꼭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부 꿈땅 여름 놀이터 또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영화부는 토요일 주일 또 유년부는 이번 주일 예, 성경학교를 하고요. 홍익 영어 성경학교 영어 캠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 신청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인데 소년부 아이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대상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외국에서 단기 선교사들이 오는 그런 선교팀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자녀를 보내고 자녀와 함께 가셔도 되고 또 중보하시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네, 11장 말씀이 길기도 하고 본문이 너무 어렵기도 해서 다 읽지 않고 11장 10절, 11절, 1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11절, 12절 신약성경 276페이지, 네, 27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지요?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예, 예,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 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다 같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며 보낸 편지지요. 네, 1장에서 4장까지, 4장까지는 사람을 따르며 분열된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시다. 너희 각자가 너희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분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5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배경하에 쓰여졌을까요? 고린도 성이 굉장히 음란한 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란한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겪는 도덕적인 문제,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따끈따끈하게 지난주까지 했던 8장에서 10장까지는 어떤 문제를 다루었을까요? 예.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루었죠. 예.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는 사랑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라는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8장에서 10장까지의 이 중요한 원리는 11장에서 14장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소재가 다를 뿐이지 주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소재가 무엇으로 변하냐 하면 공동체의 질서, 특히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만의 경건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가족의 그런 식사하는 자리를, 식탁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느라고 힘들었어. 오늘 맛있는 반찬은 다 내 차지야. 그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당신 차지냐고. 이 음식 한 사람 난데. 내가 먹겠다고. 그랬더니 큰아이가 엄마 아빠 자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맞으니까 제가 먹을게요. 그랬더니 막내가 이제 기가 죽은 거예요. 제일 순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나중에 먹을 테니까 안 먹을래요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고 영상을 보는 거예요. 네. 가족이 식탁자리라고 하지만 이런 가족이 식탁자리 없겠죠. 예. 과연 이것이 가족이 식탁자리인가. 밥상에 이제 음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가족의 따뜻함과 그런 사랑은 사라진 자리가 되는 거죠. 진정한 가족의 식탁자리라면 각 가족이, 가족 구성원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가 가족의 식탁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자유를 앞세워서 자기 방식을 고집했어요. 그 결과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예배는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라는 거룩한 자리에서 경건과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개인의 경건함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서로 만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은 정말 어려워요. 사실 이 11장을 하나님의 말씀 그 원래의 그 뜻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이 11장 자체를 읽을 때 우리 여성들의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이제 전반 그 한 문맥인데요. 한 사건인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 여성들, 이제 로마 시대죠. 헬라 로마 시대인데요. 당시 여성들은 히마티온이라는 천으로 머리와 몸을 가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생각하면 장옷, 뭐 스키치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또 지금도 무슬림 여인들은 히잡을 쓰고 있죠. 예. 그리고 수녀님들도 이렇게 그 머리를 가리고 있죠. 예. 그 베일로. 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이제 기원 후 200년 경에 제작된 그런 조각인데요. 머리에 지금 베일을 두르고 있어요. 그죠? 예, 이 베일이 이렇게 되게 길지요.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의 귀부인 조각입니다. 예, 이 여인도 머리에 천을 두르고 있죠. 그리고 귀부인이기 때문에 금속 머리띠를 착용했습니다. 지금은 흑백이지만. 네, 예, 됐습니다. 이러한 히마티오는 그러면 단순한 패션이었을까요? 예.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히마티온을 둘렀나? 예, 세 가지의 의미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나는 보호받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권위 아래 그런 신분, 보호받는 신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표시였는데요. 결혼한 여성이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있고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여성이다 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는 그러한 표시였고요. 또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나는 한 남성과만 관계를 맺고 있는 순결한 여성이다 라는 순결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그 권위를 나는 존중한다 하는 그런 존중의 표현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공적인 자리에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나는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고, 또 어떤 이제 신전에 이렇게 그 머리를 두르고 나갔을 때 나는 경건한 여성입니다. 나는 신을 섬기는 경건한 여성입니다. 라는 또 그러한 예의를 갖추기도 했어요. 또 세 번째는 이제 품위를 나타내는 행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나 공적 모임에서 이렇게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나는 겸손하고 질서를 따르고 품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런 행위였어요. 이러한 이제 그 표현으로 그렇게 머리를 가리고 있는데, 히마티온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창녀, 예. 또 유흥업소 여성들. 예. 그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쳐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나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뜻을 머리카락을 보여주면서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머리카락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성적인 유혹의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을 볼 때 부도덕한 여인이네 라는 정체성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되기도 했죠.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러한 본문이 나왔는데, 아니 근데 그런 상황인데 왜 고린도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히마티온을 벗고 굳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다. 예배 드릴 때 남자들처럼 대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한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참여하는데 우리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꼭 가릴 필요가 있느냐. 가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자유하다, 남성과 동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고, 예. 어떤 자유의식은 좋은 출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자유를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표현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지혜로운 권면을 주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배 질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주제가 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 이 말씀은 10장과 11장을 연결하는, 같은 주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이지만 나는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그것을 위해서 내 유익은 하나도 구하지 않겠다.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겠다. 이것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는 이 삶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는 허공을 치듯이 살지 않는다. 나에게 뚜렷한 목적이 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어찌하든지 구원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한다, 달려간다,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러한 나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의 바울의 그 권면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11장에 여성들과 또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었어요.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라. 예. 이거는 이제 역할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가치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성령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끝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나도 동등한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윽박지르지 않으셨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죽을 때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와 계속 같이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권위자가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질서이다, 하나님의 질서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제 여성들이 사실 이러한 말씀 읽을 때마다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동등한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너무나 소중한 자들인 거예요. 남성이 더 우월하고 여성이 덜 가치가 있다, 가치가 덜하다, 절대 이런 뜻이 아니죠. 성경 전체의 뜻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동등하지만 부부도 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대표성을 갖느냐, 누가 권위자로, 권위를 갖는 사람으로 인정하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권위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남성의 권위는 권위를 휘두르는, 억압하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권위자가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다 하면서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부부가 여기 사실 여성밖에 없어서 남성들이 있으셔야 하는데 네. 부부에게 남성이 남편이 대표자가 됐을 때 우리 남편들에게 있어야 하는 권위는 아내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권위인 거예요. 책임지고 돌보는 그러한 권위인 거죠. 그러한 남편의 대표성, 그런 권위에 우리 여성들, 우리 아내들은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원리였습니다. 그러한 창조 질서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성인 너희는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걸 표현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머리에 가리개를 써야 되는데 히마티온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남사스럽고 부끄럽고 기분 나쁜 일이라고 굳이 예배 시간에 그거를 벗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그냥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서 10절도 예, 그와 같은 예, 맥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11절하고 12절이에요. 사실은 이 바울이 이 10절까지의 이야기를 굳이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예배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의 혼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관계는 사실 바울이 오늘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음이라. 예. 사실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안에서 구약이 쓰여졌지요. 예. 그리고 구약의 근데 신약도 남성 중심적인 사회 안에서 쓰여졌어요. 예. 그래서 남자가 먼저 태어났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보조적인 위치로 여자가 창조된 거다. 예. 이렇게 남성 우월적인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그렇게 해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남자도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났다.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남자도 그 여자한테 태어난 거다. 똑같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헬라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이었거든요. 예.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유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랑 똑같은 인권이 전혀 없는 그냥 물건이었어요.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여성은 인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나 아버지가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되는 존재였다. 전혀 인권이 없었어요. 투표 당연히 못했죠. 정치 뭐 어떤 나라의 어떤 중요한 자리 어떻게 올라가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혁명적인 얘기를 바울이 가르쳤어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 다 너무 소중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여자 너를 위해서 종인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버리셨어. 너는 너무 존귀한 자들이야. 이것은 그 당시에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 소외당했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여성들이 자존감이 너무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교회 밖에서 모일 때는 정말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할지라도 교회로 모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로 모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자기의 자유를 이제 외치면서 베일을 벗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베일을 벗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여성들의 그러한 마음을 서로서로 잘 배려하면서 그래 괜찮아. 근데 베일을 벗는 그 여성들의 그 베일을 벗은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안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일 벗은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창녀가 왔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창녀가 올 수도 있지요. 회심할 때는 충분히. 그렇지만 남성들은 그 머리카락을 보는 순간 성적인 유혹을 느끼는 거죠. 마음이 남자들은 이제 보는 걸로 죄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 본성 때문에. 예. 그 머리카락에 집중을 안 하려고 해도 이제 눈이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내 남편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아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예배 그 안에는 머리 덮개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내 앞에 머리 덮개를 하지 않은 히마티온을 하지 않은 여성이 예배를 드렸어요. 내 남편이 계속 그거를 보고 있어요. 목사님을 안 보고. 그럼 아내는 얼마나 화가 나요. 질투가 나요. 속상하죠. 이런 예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히마티온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제 여성들 안에서는 히마티온을 안 쓰는 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다. 막 이제 이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너는 왜 이번 주에 쓰고 왔느냐. 막 이제 이런 걸로 정죄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너가 안 써서 우리 남편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머리 써라. 이제 머리에 히마티온 써라. 이제 이런 걸로 여성들은 막 싸울 수도 있고 남성들은 계속 너무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그걸 입으로 표현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 예배를 드리신 어떤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 여자나 남자나 애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관계없이 이제 여름방학에 갔었는데 다 나시티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런닝셔츠 같은 이제 끈 나시티를 입고 다 반바지를 입고 다 슬리퍼를 신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쩍 다리를 벌리고 네, 앉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다 팔짱 끼고 이렇게 다리 올리고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천장을 봤다 목사님을 봤다가 어디를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사실 이제 짧게 다녀온 여행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적응하려면 몇 달이 이제 몇 달 예배를 드렸으면 자기가 적응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이제 자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이 이제 좀 예배 복장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옷 좀 이제 좀 단정하게 입으면 안 되니 이제 이러면서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참 예배 드리기 힘든 환경이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이제 심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머리를 가려라. 여성들아, 너희의 자유를, 너희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덕을 세워라. 그것이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는 모습이다. 그것이 다 같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이다. 그렇다고 너희의 가치가 남성과 더 남들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예배 드릴 때 우리 문화에서는 너희가 머리에 히마티온을 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 옷을 뭐 어떻게 입느냐 뭐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충분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통치하시면서 낮과 밤이 해와 달이 변화가 되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동물들과 이제 이름을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이제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동물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그 열매 맺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제 선악과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하셨고 그 안에서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통치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구나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질서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대 왜 왔을까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예. 로마 시대에도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어거스틴 그 황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를 공인화한 이후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돼서 정치까지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됐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여성의 가치가 어린아이의 이 권리가 다 존중이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내 권리, 내 자유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정에서 지금 다 여성들만 계신 거죠.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남편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권위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남편을 너무 우습게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가.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제 뭐 각 기관의 장들이 있죠. 물론 또 뭐 목사님도 계시지만요. 예, 또 사랑방도 사랑방 지기가 있고요. 어느 공동체나 다 권위자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저거는 아니야. 저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끝까지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좀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동체 리더들, 뭐 또 저희 남편들 바라봤을 때 뭐 완전합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래 알면 오래 알수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존경하고 저절로 존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 리더십 아래 같이 협력하겠다 그들을 존중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질서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민주주의 시대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나는 나를 내 뜻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내 뜻을 외치시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존중하시고 협력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 질서를 경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배 속 다른 문제가 이제 성찬에 왜곡된 문제였어요. 이것이 이제 17절에서 34절까지의 문단인데요.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된 그 성만찬에 대해서 17절에서 이제 22절까지 그 모습들이 나와요. 당시의 교회들은 초대교회잖아요. 예, 기독교가 공인화되지 않았어요. 핍박받고 환란받는 시대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좀 넓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애찬식과 성찬식이 겸했어요. 예, 사랑으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마무리를 이제 성만찬을 한 거예요.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종, 노예들이었어요. 또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을 해야만 겨우 살 수 있는 노동자 출신의 자유인들이었던 거죠. 그분들은 예배 시간을 맞춰서 제대로 올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한 다음에 끝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자 자유인들은 예배 시간 전부터 먼저 와서 먼저 사랑의 교제를 식사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는,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예배 거의 마칠 때쯤 와서 이제 성만찬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도 못 드렸지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만찬을 참여할 때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내가 존중받는 모습인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또 신분이 낮아요. 사회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위치면 교회 안에서도 자존감이 낮아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더군다나 내가 모신 상전이 있다? 절대 말 못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 이 불만은 표현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공동체가 모일 때 덕이 되지 못했고 결국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7절에서 22절까지의 성만찬의 잘못된 모습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만찬의 본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23절,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내 살을 찢으면서 내 몸을 찢으면서 너희에게 나를 내어준다. 이제 너희는 이러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의 모든 죄를 내 피로 내가 대신 씻는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 귀한 의미를 예배 가운데 하나의 예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된다는 그러한 예식이지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성만찬, 성찬식을 이제 떡과 살을 먹을 때 예수님의 떡과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참 감격해야 하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새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를 받으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몸이 아팠던 분들이 또 마음이 깊이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식에 너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함께 먹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살을, 예, 떡을 지금 떼어서 주시죠. 우리는 지금 이미 떼어진 그 병기를 그 떡을 먹지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내 살을 너를 위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니 너희가 서로 내 살을 먹으면서 화목해야 한다라는 공동체의 사랑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떡을 마시면서 성도들을, 가족들을 더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잘 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 참여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다른 성도들을 그 상처 주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 해치는, 더군다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계층의 차별, 그 차별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도 너희를 이미 징계했고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계속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7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대표적으로 27절, 3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30절. 이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성찬식은 우리 신앙의 절정인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니까요. 예. 그런데 약한 성도를 무시하고 오히려 역행, 그 뜻을 역행하면서 공동체를 깨트린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 너희가 계속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 공동체가 약한 것이다, 아프고 상한 것이다, 그 죄 때문에 죽은 사람까지 있다, 하나님이 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도 사실은 저희가 그냥 통독하면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죄 졌다고 병을 주신다고? 네. 죽이신다고? 네. 그러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때에,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느 것이 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예, 그러한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성찬식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만행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사고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의 결론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 3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너무 쉽죠. 이거는 사실 제가 영화부에서 4살짜리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 제가 말씀 과자 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다 같이 먹자. 유치부 아이들은 뭐 이거 너무 잘 알아듣죠. 그런데 왜 이런 유아적인 권면을 바울이 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들이 이러한 상황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나면서부터 뼛속 깊이 자리 잡은 그 마음들, 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도 아니고 물건이다라는 그 마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득권층, 상류층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거든요. 머리로는 알아요. 같이 예배는 드려요. 같이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배려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내가 그런 행동까지 해줘야 되냐. 나 배고파서 왔는데, 내가 배고프다는데. 내가 얼마든지 집에서 몇 병이나 먹을 수 있는 포도주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취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얘네들은 항상 배고픈 애들인데 지금 배고프다고 뭐가 문제야? 내가 먼저 먹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뼛속 깊이까지 자리 잡았던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삶의 방식은 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가족 버리고 자신의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베드로 변했나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부끄러워서 같이 갈 수 없었어요. 요한 변했나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버럭버럭했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했지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 못 박힐 수 없어. 나는 거꾸로 못 박히겠습니다. 어디서 그러한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요한은 죽을 때까지 사랑의 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 1, 2, 3서, 서로 사랑해라. 변했어요. 바울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어찌하든지 예수님 전하려고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성령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 이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의지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부흥회를 했습니다. 매일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행사로 절대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이 아니면 나는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인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오늘도 부어주십시오. 시간마다 간구하고 주님 앞에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 뜻이 얼마나 옳은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쉽게 주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안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만찬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의 공동체는 깨어졌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겸손하고 덕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날 성만찬인데요, 제가 사실 11장 설교 준비하기 참 어려웠는데요, 성만찬이야 꼭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예, 사실 전반절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까지 했어요. 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만찬의 그 의미를 잘 알아서 성찬식에 참여했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성찬식 참여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의 은혜 받은 시간들이 과거가 될 때, 과거의 추억이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 그 교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의 은혜, 어릴 때의 은혜, 어제의 은혜로 만족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죄인으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지 마라. 너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쭐대지 마라. 너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의 그 지식은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날카로운 검이 된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성경을 준 것은 너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라고,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성경의 지식이 너의 교만이 되어서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찌르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너는 겸손해야 한다. 하루도 나의 은혜가 없으면 너는 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예수도, 내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왔을 때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 피곤해도 졸려도 나와의 교제를 갈망하며 어찌하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다. 사랑하는 자녀야, 어제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라. 과거의 은혜를 파먹으면서 살지 마라. 오늘 새롭게 은혜를 추구하고 내 은혜를 사모하며 내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아침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밤에도 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잠시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자각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모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것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을 사모함으로 은혜를 갈망함으로 아버지 수요일 오전에 이 귀한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 앞에 달려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받은 그 은혜만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나는 성경의 뜻을 알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은사를 받았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 심지어 아침에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 얼마나 말의 실수를 많이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덕을 이루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냥 어저께 밤에 그 은혜로, 하나님 과거의 그 은혜로, 지난주의 그 은혜로 나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 새롭게 새 은혜를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점심에도 밤에도 저녁에도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새 은혜를 갈망하며 새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머무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안에 머무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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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자주 예배 드리게 하시고, 자주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의 삶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앙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가장 낮은 삶을 평생 살아내셨고 그 수치와 모욕과 그 핍박을 다 감당하셨고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은 가난이 좋아서가 아니고 매맞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너희는 이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너를 좀 드려야 한다. 수고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아도 내가 알아주면 되지 않느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너를 축복하고 내가 큰 기쁨으로 너와 함께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너를 환영하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냐? 너무 분노하면서 살아가지 마라. 이 악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너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불공평하다고 너무 분노하면서 살아가지 마라. 너가 분노하면 너를 통해서 또 누가 당한다. 너가 너 마음에 화가 많이 차 있으면 결국 너는 화를 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가 누구한테 화를 내겠느냐?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또 상한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가 당하고 너가 억울하고 너가 속상하고 너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너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너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너가 너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찾고 있지 않는 모습이 너무 큰 손해인 것 같지만, 내 딸아, 예수님이 손해를 보았느냐? 절대 손해보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 고통은 온 인류를 구원했고, 예수님의 그 고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결국 나아갈 수 있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분노하지 말고, 내가 있다, 내가 알아준다, 나와 함께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낮아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결국은 예수 생명 드러내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까, 이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딸아, 이 시대는 권리 권리 권리를 주장하지만 너는 내 안에서 낮아져라. 이것은 내 자녀인 너밖에 할 수 없다. 내 사랑을 알고 있는 너밖에 할 수 없다. 예수 사랑을 알고 있는 너밖에 할 수 없다. 너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오직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바울처럼 그렇게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경주하며 생명 구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생 바치겠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꿈틀대고 있는 내 자존심과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과 배려받고 싶은 마음과 존경받고 싶은 마음과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 이 마음이 솔직한 마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 자아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누구 앞에서 내 가치를 인정받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것이 영원한 가치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참 만족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높임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권리를 주장하며 그 모든 권리를 다 찾아내겠다는 하나님 이러한 마음, 양다리 걸치는 이 마음, 하나님 어찌하더니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저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모든 순간 예수님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결국은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결국은 영혼이 구원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주님.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에 다 예수님이 쓰신 왕관이 있다고, 금 면류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지 없는 사람은 내려놓을 게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신 공주의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그 높은 자존감과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까지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이것까지 내려놓아야 하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려놓으시라고 하면 내 삶 다 내려놓겠습니다. 결국 다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다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거니까요. 난 하나님 신뢰하니까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면서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가진 것 없는데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 내 권리까지 내려놓으라고요? 왜 나는 배려받으면 안 되나요? 왜 내가 내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단지 도덕적인 규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교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참 사실은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내 가치를 세상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니 교회 공동체가, 내가 모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헤아려 살펴보고 계신다고,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쑥불쑥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챙기면서 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늘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잘못되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헌신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손해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결국 내가 유익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고, 그래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며,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오이코스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새 은혜를 사모하고 시간마다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